오늘이 2020년 두 번째 주일을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지난 주일에 말씀을 드린 대로 올해 우리 교회 주시는 꿈과 비전, 또 소망과 희망 세 개가 있습니다. 이것은 꼭 기억하시고 올 한 해 동안 이 말씀을 실천하고 이 말씀을 이루어가는 데 힘쓰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행복을 꿈꾸자라고 했습니다. 행복을 소망하고 행복하기를 희망하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부흥을 꿈꾸자라고 했습니다. 부흥되게 해달라고 여러분의 가게나 여러분의 가정이나 우리 교회가 크게 부흥하는 비전, 부흥하는 희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위해서 또 힘쓰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자를 꿈꾸자. 제자가 되고 제자를 만드는 이런 꿈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세 가지 소망과 희망, 꿈과 비전을 품고 1년 동안 기도하며 힘쓸 때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의 희망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덴마크의 사상가이고 철학자이고 신실한 크리스찬인 키에르케고르는 책을 많이 썼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대표작이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죽음에 이르는 병. 건전한 덕과 각성을 위한 기독교적 심리학적 논술이라는 부제가 붙어있는 책입니다. 이 부제가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기독교 신앙을 권장하고 바른 신앙을 가지도록 하기 위한 의도로 저술된 작품이 죽음에 이르는 병입니다. 이 책의 핵심 내용은 우리 인간에게 각가지 육체적인 질병이 있는데 그 질병이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심지어는 무서운 암병도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는 육신적인 병이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심령에 절망이 찾아오고 절망하는 그 절망이 인간을 죽음에 이르게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병이란 절망 그 자체이고 인간에게 있어서 최대의 불행이자 비참일 뿐만 아니라 이 절망하는 것을 타락하는 거라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인간에게 가장 위험한 병이 절망이라는 병에 걸리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말하는 죽음이라는 것이 뭐냐? 인간이 죽는 것이 뭐냐? 죽음이라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영원한 생명의 상실, 즉 영생을 상실한 것을 뜻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절망하지 말고 생명을 가지도록 영생에 대한 희망을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함을 이 책에서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전체의 핵심 메시지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천국에 대한 비전, 곧 구원에 대한 소망과 희망 등등을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인간의 절망에서 우리의 절망에서 희망을 주시는 분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절망스러운 인간에게 희망을 주시는 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곧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담긴 그런 말씀인데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 인간에게 재앙을 주는 것이 아니래요. 재앙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원하는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하여서 계획된 플랜이 뭐냐? 그 플랜이 뭐냐? 평안, 행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행복을 주겠다. 하나님은 하나님에게 나아오는 자,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주님에게 나오는 자에게 재앙을 제거하고 평안과 행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희망을 주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도 하나님은 재앙을 제하고 행복을 준다 했는데 왜 나는 재앙이 자꾸 닥치지? 라고 하는 분 있습니까? 삶이 왜 재앙스러운 이런 좋지 않은 이런 어려움들이 자꾸 다가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재앙을 준 것이 아니에요. 자신의 잘못된 계획과 잘못된 욕망과 죄악된 동기에서 시작된 겁니다. 그러니까 재앙이 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에게 삶을 살다가 재앙이 닥치면 하나님이 주신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잘못된 선택을 했고 잘못된 욕망으로 시작된 것이 이제 꽃피어서 결과로 재앙이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 잘못된 것들을 찾아보고 다시 역으로 가서 하나님 앞에 크게 회개하시면 하나님이 재앙을 제하시고 평안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회개할 생각은 안 하고 왜 재앙을 나에게 주느냐,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런 것이 오느냐 이래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신의 잘못은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 왜 이러시느냐고 하나님과 시비를 걸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배반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는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다고요. 여기에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은 인간에게 재앙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재앙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는 분이세요. 형통한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분이세요. 꿈을 주시는 분이고 비전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기에 본문에 나오는 희망이라는 히브리어로, 히브리 원어로 티크와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는 노끈, 새끼줄이라는 뜻입니다. 노끈과 새끼줄이다. 그리고 희망, 소망, hope 이렇게 영어로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뜻이요, 두 개가 완전히 다른 뜻 같죠. 티크와 이거 이 희망이라는, 하나님 미래와 희망을 준다 할때 희망이라는 뜻이 티크와인데 노끈과 새끼줄이라는 뜻이고 또 소망과 희망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것을 두 개로 합하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 꿈은 인생에 있어서 생명줄이다라는 뜻이에요. 인생의 생명줄이다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 희망, 소망은 생명 노끈, 생명줄이 된다는 것. 생명줄이 된다. 그래서 이 희망을 생명줄을 붙들듯이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등산가들이 생명줄을 잡고 이렇게 히말라야 등반하는 사람들은 이 생명줄을 잡고 가거든요. 그거 놓치면 죽습니다. 꼭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이 노끈을 줬는데 무슨 노끈을 줬느냐? 희망이라는 노끈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이걸 붙들고 있으면 인간은 절망에서 해방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의 영역에 악한 사탄이 뿌려놓은 재앙이 곳곳에 있습니다. 안 좋은 일들이 곳곳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재앙을 만나게 되는데 그 재앙에서 파생되는 절망에서 우리를 구하시고 소망과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바라는 것들이 뭐냐? 이건 똑같이 희망이라는 단어입니다. 바라는 것들이라는 말이 헬라어 엘피조라는 단어인데 바라다, 소망하다, 희망하다, 기대하다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원어적으로 다시 히브리 11장 1절의 말씀을 번역하면은 믿음은 희망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은 것들의 증거니라고 해도 정확한 번역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이 뭐냐라는 정의가 히브리 11장 1절의 말씀인데 이 믿음을 우리 한글 성경에는 희망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바라는 것들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바라는 것들과 희망하는 것들과 소망하는 것들이라는 것은 똑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희망하는 것들이요, 희망하는 것들의 실상이요 라는 말씀이죠. 절망 중에서 인간의 가장 대표적인 절망은 죽음의 절망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궁극적인 목적이 바로 이 죽음의 절망에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은 바로 하나님에게 희망을 거는 거예요. 하나님의 희망을 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기 위해서 온 그 희망이 되신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는 것, 희망을 가지는 것, 이것이 뭐냐?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네. 로마서 15장 13절에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가시기를 원하노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희망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끈을 제공하시는 그 희망을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 자신이 소망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희망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으로 희망이 우리 마음 가운데 넘치게 하시고 희망으로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 세 형제가 나옵니다. 이들 남매들은 부모가 없는 고아들이었습니다. 부모가 일찍 어릴 때 돌아가셨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처럼 여기며 살아온 그래서 의지하고 희망이었던 오빠 나사로가 병들어서 죽습니다. 아버지와 같이 여기던 희망을 걸고 살았던 오빠의 죽음은 그 여동생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에게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큰 슬픔이요, 고통이요, 인생 절망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그 오빠 나사로를 너무너무 사랑하셨어요. 이 세 남매를 너무 사랑하셔서 틈이 나면 이들 집에 가서 쉬시고 음식을 같이 먹고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그런데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말을 들으시고 다른 곳으로 가시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다시 돌아오는 길에 나사로가 죽죠. 죽어서 장례를 치른 다음에 4일이 지나서 이들 집에 예수님이 찾아오게 됩니다. 죽은 지 나흘이 지나서 이미 시체에서 썩는 냄새가 막 나는데 이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려주셔요. 죽은 자를 살려주십니다. 절망에서 소망을 주시는 역사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 오빠가 살아나죠. 마리아의 오빠가 죽은 지 4일 만에 다시 무덤에서 살아서 나옵니다. 살아서 나오죠. 그래서 고통과 아픔과 눈물과 절망을 희망으로 예수님 오셔서 바꾸시는 거죠. 이건 무슨 사건입니까? 사람에게 의지하지 말라는. 사람에게 희망을 걸지 말라. 사람에게 희망을 걸 때 그 희망이 죽음으로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살려주심으로 다시 희망을 회복시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절망이 찾아왔는데 어두움의 절망이 찾아왔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살려주심으로 다시 희망을 주시는 분인데 나사로 희망이 아니라 예수님의 희망이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희망이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7장 11절로 17절에도 보면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사건이 나옵니다. 나인성이라는 도시에 남편이 없는 한 여인에게 애지중지 키우고 양육한 사랑하는 독자 아들이 있었습니다. 독자 외아들입니다. 그 아들은 이 여인에게 인생의 전부요. 유일한 소망이요. 희망의 우상이었습니다. 남편이 없이 외아들 하나 둔 여인들의 대표적인 그런 삶의 방식이죠. 그 아들에게 모든 희망을 걸죠. 인생은 전부를 겁니다. 그 아들을 잘 키워놓으면 자기를 나중에 다 이렇게 그 책임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죠. 자기의 외아들 독자가 희망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유일한 희망인 외아들이 갑자기 죽습니다. 독자 아들 죽음으로 이 여인에게는 모든 소망과 희망이 물거품이 되어버리고 일시에 사라져버립니다. 그리고는 절망이 찾아왔습니다. 아들이 죽어버린 상태에서 남편도 없는 이 과부 여인에게 절망이 찾아오고 인생이 암울하게 되어버리고 어디에 의지할 곳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아끼고 사랑하고 바라고 소망했던 우상이라도 죽은 시체를 집에 둘 수 없잖아요. 외아들이지만 죽은 자를 둘 수 없어서 이제 싸매가지고 간에 넣어가지고 장례를 치르러 나인성을 나가서 공동묘지로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인성 밖에서 나인성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동행해서 많은 무리들이 나인성으로 들어오고 이 독자 죽은 시신을 싸가지고 나가는 장례 행렬은 나인성으로 나가고 있었습니다. 나가고 들어올 때 예수님과 이 장례 행렬이 만납니다. 예수님 딱 보니까 이 여인이 너무너무 절망 가운데 슬피 울면서 간을 붙잡고 나오거든요. 예수님께서 그 간에 손을 대시고 멈춰서라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청년을 향하여 이렇게 선포합니다. 청년아 일어나라 그랬습니다. 청년아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이 말 한마디에 죽었던 청년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 앉습니다. 그리고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내세에 간 어떤 일들을 이야기했겠죠. 그 얘기를 하고 완전히 죽음의 자리에서 절망의 자리에서 건강한 청년으로 삽시간에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 청년을 그 어머니에게 다시 주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죽으면 자기 것이 아니죠. 이제 버려야 되네요. 이제 버리는 쓰레기처럼 됐는데 이 시신을 다시 살려서 예수님께서 다시 주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은 희망이었던 독자를 살려서 다시 주었다는 것은 오직 예수님만이 희망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 하나님은 희망의 하나님이시고 비전의 하나님이시고 꿈의 하나님이십니다. 꿈 같은 일들을 우리에게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끊어진 희망, 절단된 희망, 좌절된 희망, 사라진 희망을 되돌려주시고 다시 찾아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 자신이 소망의 하나님, 희망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죽음뿐만 아니라 자신이 세상에서 무시받고 세상에서 대접받지 못하는 외로운 사람에게도 주님은 희망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사건은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삭개오라는 세리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삭개오는 세무서장, 세금을 거두는 사람입니다.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이 로마 나라에 세금을 바쳤습니다. 세금 바치는데 세금을 거두는 사람들이 많이 필요했습니다. 로마 정부에서 세운 세리장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가 쓸 돈도 챙기고 세금에서 자기 쓸 돈도 챙기고 그리고 얼마 떼서 로마 정부에 바치는 이 세리장이 그러니까 굉장히 돈을 많이 모았습니다. 그래서 동족들로부터 도둑놈이라는 이런 손깍지를 당하고 매국노라는 이런 욕을 얻어먹고 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세리장의 사케오와 상종을 하지 않냐고 아주 더러운 죄인이고 돈을 갉아먹는 이 동족을 팔아먹는 이런 사람으로 그렇게 매도했습니다. 더구나 사케오는 많은 이 업신여김을 당하고 또 키로 작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아주 멸시천대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하루는 찾아오셨습니다. 사케오야.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 보려고 키가 아주 작아서 키도 작고 나쁜 짓 하고 뭐 이러니까요. 이거 뭐 이 무시를 완전히 당하고 따돌림을 당한 이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예수님께서 그 동네를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내가 예수님 만나봐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모여가지고 예수님 보이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 한번 볼까 해서 주변에 나무에 올라가서 봤는데 예수님께서 그 삭개오를 보고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너라. 내가 너와 함께 오늘 밤에 하루를 너와 함께 지내면서 가겠다. 그래서 하룻밤 지냅니다. 하룻밤 지내는 사이에 얼마나 많은 얘기를 했겠어요. 예수님과 얘기를 하는 그 밤에 삭개오는 완전히 바뀝니다. 완전히 바뀝니다. 완전히 바뀌고 난 다음에 사케오가 예수님께 하는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누가복음 19장 8절에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게 싸우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사람이 그렇게 할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 마음에 다른 희망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돈에 대한 희망을 끌고 돈을 끌고 모아야 대한 돈을 끌고 모아야 내가 산다. 사람도 나를 대접 안 하고 사람도 나를 멸시하고 천대하고 죄인 취급하고 이렇게 하는데 나에게 소망은 사람도 아니요 오직 돈이다. 이래 끌고 모아가지고 이랬는데 이 사람이 자기 손에서 돈을 내놓겠어요? 내놓을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소망의 대상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돈이 아니라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으로 그 희망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 마음속에 예수님 만남으로 밤새도록 대화를 나눔으로 그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소망,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 가득 차니까 여기에 다른 소망이었던 것이 나오게 된 이것이 나오고 예수님에 대한 소망이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니까 돈이 나오게 되는 거죠. 내가 내 소유의 절반 딱 잘라서 가난한 자들에게 내가 베풀겠다. 그 다음에 내가 다른 사람을 속여서 뺏은 것이 있으면 내가 네 배로 갚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 속여서 빼앗은 것에 대해서 다시 갚을 때는 유대 율법에 5분의 1만 갚으면 됐어요. 5분의 1만 갚으면 되는데 이 사람은 네 배로 갚겠다고 말합니다. 이건 엄청난 변화죠. 엄청난 변화죠. 왜 그렇게 됐느냐? 따돌림을 받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죄인 취급받았던 이 사케오가 예수님을 통해서 희망을 보았고 희망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비전, 천국에 대한 비전, 영생에 대한 꿈을 그의 마음에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가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절망의 상황에서 소망으로 바뀌어진 그런 능력의 기적인 것입니다. 찬송가 304장의 이 찬송은 우리에게 가장 잘 알려진 찬송이죠. 은혜로운 찬송.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런 찬송이죠. Amazing Grace라는 찬송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찬송 작가는 존 뉴턴입니다. 존 뉴턴. 이 사람은 무역선 선장의 아버지와 신앙이 독실한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독실한 그의 어머니를 통해서 어릴 때 신앙의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신앙 교육을 잘 받았죠. 그 아버지는 무역선 선장이었기 때문에 늘 나가 있고 어머니에게 거의 자라게 되는데 그런데 그의 어머니가 존 뉴턴이 6살 때 돌아가 버렸습니다. 신앙이 독실한 그 어머니가 6살 때 돌아갔는데 이제 혼자 거의 크죠. 아버지 밑에서 크고 하는데 그래서 더 이상 학교를 다닐 수가 없고 11살 때부터 무역선 선원이 되고 선원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 선원들의 생활은요. 선한 생활이 거의 없어요. 배를 한번 타면 뭐 한 달이고 6개월이고 1년 동안 무역선이 다른 나라에 이제 이거 상품을 이렇게 운반하는 그런 배니까 선원들은 그 배 속에서 뭐 별로 할 일이 없어요. 할 일이 없으니까 아주 타락된 생활을 합니다. 근데 이 어린 초등학생 11살이 거기에 들어가서 같이 일을 하면서 이 선원들의 아주 못된 죄된 행동들을 다 받아들이고 아주 나쁘게 타락이 됩니다. 그리고 성격도 아주 포악하게 이제 바뀌어 가게 됩니다. 온갖 죄를 다 짓는 망나니가 돼버립니다. 그러다가 이런 그 선원들은요 굉장히 성격이 포악하고 그러니까 이 어린 아이가 그것을 이제 받아들이고 자기도 아주 포악하게 이렇게 성격이 되니까 자기가 해병대에 내가 가겠다고 이렇게 지원을 하죠. 자원을 해가지고 해병대에 갑니다. 해병대에 가서 그 해군의 훈련을 받아보니까 너무너무 힘들어서 견디 못해서 탈영을 하게 돼요. 이제 해군에 입대했다가 탈영해서 잡히면 이거는 바로 노예로 전락됩니다. 그래서 이 존 뉴턴이 백민이었지만은 이제 군대에 입대했다가 탈영해서 탈영병으로 잡혀가지고 노예 손에 팔리게 됩니다. 그래서 노예가 됩니다. 그때부터. 완전히 노예가 돼가지고 노예가 팔리게 되는데 노예상이 이제 이건 사죠. 이 존 뉴턴을 사서 되는데 노예가 돼가지고 이 여주인이 흑인입니다. 흑인 여주인이 또 얼마나 악랄한지 이 존 뉴턴을 아주 그냥 짐승처럼 부립니다. 짐승처럼 부리는데 이제 먹이도 음식도 잘 안 줘요. 음식도 잘 안 주는데 주먹밥 가지고 따위를 몰아가지고 개에게 던지듯이 밥을 이렇게 탁 던져주면 앉아있다가 발짝 뛰면서 받아먹는 이런 그 노예생활에 비참한 노예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천신만고 끝에 이 노예선을 탈출해서 나오게 되는데 이것을 친구가 알고 친한 친구가 알고 이렇게 소개해서 가는데 이제 노예 무역선 선장이 됩니다. 노예 무역선수. 노예를 싣고 다니는 노예 장사하는 무역선 선장이 되는데 그 선장이 되면서 이 사람이 이제 그 책을 읽게 되는데 무슨 책을 읽게 되는가 하면은 토마스 아캠펀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이 있습니다. 토마스 아캠피스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게 아주 기독교 고전이죠. 굉장히 좋은 책인데 혹 읽어보실 분들은 읽어보시면 신앙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 이 책을 읽고 완전히 회심을 합니다. 완전히 회심을 해요. 그래서 모든 죄를 다 회개하고 그가 완전히 거듭나게 되고 절망에 빠져 있었던 이 존 뉴턴에게 정말 하나님의 희망이 그 속에 들어오고 하늘의 소망의 빛을 가득 받게 됩니다. 어느 날 그 뱃속에서. 그때가 1779년인데 이때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소망의 빛에 의해서 은혜의 빛에 의해서 Amazing Grace라는 이 찬송을 작시하게 됩니다. 그게 굉장히 미국의 성도들에게도 큰 은혜의 찬송이고 우리 한국 교회에도 큰 은혜를 끼친 찬송이 305장 찬송이죠. 또 우리에게도 이 큰 은혜가 됩니다. 특별히 이제 미국 백성들은요, 큰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꼭 이 Amazing Grace 이 찬송을 부릅니다. 전에 911 테러 당했을 때, 그 무역 빌딩 이제 녹아내리고 쌍둥이 빌딩 녹아내렸을 때에 그 엄청난 그 많은 사람이 죽었을 때 이 미국 백성들이 거기에 추모하면서 모여서 부른 찬송이 바로 305장 찬송입니다. Amazing Grace 그 찬송을 불렀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이 은혜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희망의 빛을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죠. 여러분 혹 절망하면서 살아갑니까? 재앙 중에서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만든 가정의 분위기, 여러분 스스로가 만들어 온 삶의 스타일, 습관들, 이것들이 여러분을 재앙으로 몰고 가는 것입니다. 재앙으로 몰고 가시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어렵습니까?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이 시간 희망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만나는 길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됩니다. 하나님께 희망을 두셔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걸으세요. 하나님께 딱 거시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걸어놓고 생명줄을 하나님께 딱 매놓고 그 줄을 잡고 가면 그 희망은 시들지 않는 희망, 없어지지 않는 희망,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지 않는 희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희망은 비전이죠. 희망은 비전이죠. 오늘 11절로 13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대요.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고 비전을 주고 꿈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대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분들이요, 주님에게 나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을 받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분이 여러분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사야 40장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고 했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여기 앙망하는 것이 호흡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희망하는 자, 하나님께 꿈을 두는 자, 하나님께 꿈을 두어라,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 말이죠. 그런 사람은 새 힘을 얻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서울의 어느 교회에 아연이라고 하는 학생이 2013년 SBS에서 실시한 K-POP 대회에서 3위를 차지했습니다. 교회 청년이 K-POP에 나가서 등수에 들어가는 것은 참 드문 일입니다. K-POP은 굉장히 어려운 노래 대회입니다. 이 학생이 1993년에 아주 건강하게 태어나고 아주 촉망하게 태어났는데 초등학교 2학년 때 아침에 일어났는데 갑자기 오른쪽 볼에 주먹만하게 혹이 톡 튀어올랐어요. 자고 났는데 이게 되나. 너무 놀래가지고 병원에 가서 진찰했더니 악성 림프 종양이 하루 종일 생겨나 버렸습니다. 악성 림프 종양. 큰 병원에 수술 받고 2년 동안 항암 치료를 받게 됩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 일입니다. 11살, 몇 살입니까? 9살 때. 9살 때부터 이게 종양이 나서 수술 받고 항암 치료를 조그만 아이가 이렇게 받았는데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 완전히 절망의 허감이 이 어린 아이의 머리와 생각과 마음을 완전히 점령을 해버렸습니다. 절망한 이 아이가 2년 동안 병원에 누워서 처절한 죽음의 공포와 죽음의 절망 앞에 서서 몸부림을 칩니다. 어린 아이가. 교회 가고 싶다고 막 몸부림을 치고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몸부림을 치고 막 기도하고 그렇게 항암 치료를 받고 병 치유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병을 치료해 준 것에 대해서 이 어린아이지만은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께 주신 찬송 그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찬송을 부르고 싶어서 찬송을 부르는데요. 찬송을 얼마나 잘 부르는지 노래 부르고 찬송하는 재능이 있다는 것을 그때 깨달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재능에 그 마음이 끌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찬송 부르고 노래 부르는데 희망을 걸게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찬송하고 열심히 노래를 부르고 그렇게 연습을 해서 대회에 나갑니다. 노래 부르기 대회 나가서 내게 나가면 우상이고 나가면 대상 타고 모든 그 음악 콩쿠르 대회 나가서 대상을 휩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대학생이 될 나이가 돼서 호원대학 실용음악부 보컬과를 들어가는데 호원대학의 보컬과가 560대 1의 경쟁률이래요. 560대 1의 경쟁을 뚫고 거기에 합격을 하고 합격하고 난 바로 그해 3, 4월인가 그때 이 K-POP에 도전을 해서 이제 3위를 차지하게 됩니다. 노래 3위. 우리가 볼 때는 1위나 3위나 뭐 거의 비슷하고 비전문가가 볼 때는 3위 한 사람이 1위 갖고 그래요. 전문가가 이제 매긴 것이니까. 1위나 3위나 뭐 그것은 거기 아주 잘하는 거예요. 아주 우수한 거예요. 그래서 이 K-POP에서 3위 하는 이런 큰 상을 받게 되는데 이 아이언이라는 청년이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내가 어릴 때 병상에 있을 때 내게 찬송을 주시고 내게 기도를 주시고 그것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내가 앞으로 찬송을 불러서 이 병을 낫게 해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겠다 라는 그 희망과 비전이 그때 생겼다고 그래요. 그래서 열심히 갈고 닦고 불렀더니 그를 이렇게 큰 상을 받도록 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여러분에게 절망이 찾아와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세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그 소망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긍정주의 신학자인 노르만 빈센트 필 박사님,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는 언제나 쪽지에 써서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보고 외우는 다섯 가지 내용의 글이 있었습니다. 신앙의 글이 있었습니다. 그 성경에 기초한 글이죠. 자기 나름대로 박사고 목사님이시니까 성경에서 나오는 어떤 것들을 글을 이제 종합해서 다섯 가지, 다섯 손으로 손가락으로 잡듯이 이 다섯 가지를 딱 잡고 다니는 그 잡은 것이 그에게는 생명 줄이고 소망의 줄이었습니다. 하나님께만 소망을 둔 이 빈센트 필 박사님의 이 하나님께 소망을 둔 내용을 보십시오. 첫째는 하나님의 빛이 나를 둘러싸고 있다. 하나님의 빛이 나를 둘러싸고 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품고 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하나님의 사랑의 품에 안고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지키고 있다.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이 나를 지키고 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에 이 자리에서 나를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그 다음에 마지막 다섯 번째는 내가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은 거기에 같이 계신다. 요 다섯 가지.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스스로 나와 함께 지켜보호하고 지켜보시는 분, 그 하나님이 어디를 가든지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그곳에 함께 계시는 하나님. 이 다섯 가지를 언제나 적어서 손에 호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틈만 되면 계속 보는 거예요. 자, 이 노르만 빈센트 필 목사님의 이와 같은 삶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만을 소망하며 하나님만을 앙망하고 희망하는 생활을 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이룰 수 있겠습니까? 그분의 마음속에는 하나님만이 희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자신의 소망이 되니까 하나님의 빛이 나를 감싸고 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품고 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지키고 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에 나를 보고 계신다. 내가 어떻게 살든지 내가 어떤 위험에 빠질지 하나님 보고 계셔서 그 즉석에서 나를 구원해 주려고 보고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어디를 가든지 그곳에 계시더라, 계신다 하는 이 확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둔 사람의 신앙의 자세이겠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뢰하고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외로운 마음에 절망해서, 괴로운 마음에 절망해서, 어려운 환경에 절망해서, 죽음의 절망에서 다시 살아나고 다시 일어나는 부활의 소망과 희망을 주시는 분이고 그래서 우리의 삶에 행복한 성공적인 삶을 살도록 역사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믿습니다. 새해 하나님의 생각, 즉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그 세 번째를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자신의 계획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나에게 여러분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이 신년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말씀대로 재앙을 다 제하시고 절망을 없애 주시고 평안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행복한 삶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해 동안 도울 힘이 없는 인생에게 절대로 소망을 두지 마시고 절대로 그 인생을 의지하지 마시고 어떤 권력도 어떤 물질에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소망하며 희망하고 앙망함으로 새로운 힘과 새로운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